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21일 월요일, 아브라함의 부름.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의 탄생을 본다. 일반적으로 나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고임으로 이방인을 일컫기도 한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땅, 방언, 종족,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말한다. 많은 종족과 나라의 등장을 말한 후 하나님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다른 종족,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것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신다. 창세기 12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그의 고향으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람을 사용하여 인간 왕국과 대조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않으며 인류가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빛과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다. 신명기 4장 5에서 9절을 읽어보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 나라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어떤 공동체의 한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과 협력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나라를 말한다. 또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만으로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준수할 때 다른 나라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라. 그 백성에게 주어진 진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 왕국과 대조되고 세상 나라가 그 규례와 법도를 보며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빛과 특권을 발견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묵상.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오늘날 재림교인인 우리에게 이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교회 증언 5권 454.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과 특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싸우기 전에 정탐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정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4.5m 간격의 이중벽이 세워져 있고 라합 집은 바로 그 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높이는 10m이고 두께는 11m로 된 이중벽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이자 중심 거점입니다. 여리고를 탈환하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똑바로 가로질러 남방과 북방으로 양분하여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쟁 준비는 먼저 싸우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무조건 밀고 들어가지 않고 왜 정탐을 시킵니까? 정탐은 불신이었습니까? 왜 싸우기 전에 정탐해야 합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이 이 성을 과연 우리 손에 붙이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적에게 신적인 공포가 임해서 마음이 물처럼 녹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심의전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면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의 심리전이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사인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략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러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정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의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무엇을 정탐해야 했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여리고의 지형이나 성읍의 크기, 그들의 무기, 그들의 신장, 그들의 약점을 정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신 증거를 보기 위해 정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 두려워 떠는 기드온도 정탐의 징표, 즉 미디안 주민 마음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보고 전쟁을 계시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도 징표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연약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신세대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입니다. 구세대의 정탐꾼들과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구세대의 열두 정탐꾼들도 정탐의 목적은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열망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보지도 않고 가나안 거민, 그들의 무기와 신장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구세대 정탐꾼들이 본 것과 신세대 정탐꾼들이 본 것은 다릅니다. 그들 적군의 형태, 크기, 공격로가 어디가 좋은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세대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믿음을 결정지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공 외줄타기 명가 나르는 왈렌데스의 칠대손인 닉 왈렌다가 세계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폭포수로 인해서 물안개가 자욱한 그날 나야가라 폭포 세찬 바람과 물방울이 한 산의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 빨간색 점퍼에 기다란 장대를 양손에 쥐고 균형을 잡은 그는 미국의 닉 웰렌다였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548m 길이의 로프가 폭포 위 51m 높이에 설치됐습니다. 그가 내딛는 쇠밧줄의 지름은 고작 5cm. 로프와 몸을 연결하는 안정장치를 했다지만 자칫 문제라도 생기면 저 폭포 밑바닥에 수장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은 그의 걸음을 방해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물줄기는 그의 발을 더욱 미끄럽게 했습니다. 30분 안에 폭포 위를 걷겠다는 그의 도전에 각 전 세계에서 12만 9천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장대 끝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몸에 마이크도 부착했습니다. 그는 미국 쪽을 떠나며 이것이 내가 꿈꿔오던 일이다. 난 하늘을 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일을 하게 됐다는 짤막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시작한 지 25분 만에 극적으로 목표에 다다른 그는 오른손을 번쩍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몇 걸음은 종종걸음으로 쇠밧줄 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강폭이 좁고 안전한 하루 지점이었고 게다가 폭포 위를 외줄타기로 건넌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에 바람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워 쉴 새 없이 깜빡이 했고 아래를 보면 엄청난 폭포의 소용돌이가 위를 보면 아득한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물 위에서 베드로는 물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옆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실족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빠집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환경도 보지 말고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세대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어떻게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섭리입니까? 뭐 추론해 보자면 라합의 직업상 여관집 호스텔이었고 열린 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도덕한 직업이었지만 여호와를 믿었기에 얼굴이 정직과 선한 행색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밤을 지내기 안전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낸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주민을 죽이기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 성읍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복음에 반응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 사건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5장 7장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에서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는 구원을 갈망하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입니다.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살피려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할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그 안에 라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심판받은 도시에도 라합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라합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창녀 라합입니까? 라합은 보잘것없는 여인이며 매우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빈민가에 살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창녀로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던 슬픈 운명의 여인입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악이요 손가락질과 수치의 자체였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 이방 민족에다가 여자입니다. 거기에 소외된 낮은 계층이었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창녀입니다. 사람들이 걸레처럼 여기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곤고한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며 참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버려진 여인을 찾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한 명의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해 하루의 시간을 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갈릴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다른 길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선악의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모두가 100% 죄인입니다. 인간이 만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의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구원의 가장 큰 방해물인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낮은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은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라합 같은 자에게 들고 갈 때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리고에서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려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고발자가 있었고 바로 체포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자마자 어둠의 권세 마귀가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 동시에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정탐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리고, 즉 이 시대의 바빌론에도 여전히 라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뛰어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라합 같은 영혼을 찾을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탐꾼들인 것입니다. 나의 여리고에서 라합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보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한 마음, 명랑한 정신은 신체의 건강이 되고 영혼에게 힘이 됩니다. 의기소침, 우울함, 그리고 슬픔만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 중 다수는 정신적 의기소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쁨을 얻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연약함과 질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체된 마음과 우울한 생각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들이 회복될 가망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차가운 한기를 느끼게 하는 침묵, 무정한 위험을 보존합니다. 이 정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충동과 선한 결심을 시들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동정심, 쾌활함, 그리고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향 아래에서 사람들은 거북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적 및 관대한 속성들은 활용의 부족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영적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또한 이런 부자연스러운 의기소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비사교적인 분위기의 음울함과 한기는 얼굴에 반사됩니다. 인정 많고 동정심 깊은 사람들의 얼굴은 참된 선량함의 광택으로 빛이 나겠지만 친절한 생각과 사욕 없는 동기를 품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나타냅니다.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삶으로 인해 신체 조직은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게 되고 혈액순환이 억제됩니다. 피는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대기의 공기로 인해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조직을 통하여 느리게 흐릅니다. 신체의 온 조직이 쇠약해지는 동안 정신은 억압받고 우울해집니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의 심한 병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폐는 가능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폐활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됩니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까닭에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과를 자주 초래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곧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됩니다. 피는 느리게 순환됩니다. 폐에서 나와 버려져야 할 노폐물, 곧 해로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피가 더러워집니다. 폐뿐 아니라 위장과 간과 두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는 누르스름해지고 소화력은 감퇴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두뇌는 흐려지고 생각은 혼란스러워지고 우울한 생각이 정신에 깃들게 됩니다. 모든 신체 조직이 약해져서 활동을 잃게 되며 특히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좋은 피를 가지려면 호흡을 잘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집니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줍니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하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숙면을 취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부절제로 소화기관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에 늘상 먹는 식물은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한 상태가 고착되고 더 자극적인 식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차와 커피는 즉각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독소의 영향을 받아 신경계가 흥분되고 어떤 경우에는 잠시 동안 정신이 활력을 얻는 듯 보이며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는 듯 합니다. 이러한 흥분제가 이와 같이 상쾌한 결과를 낳게 하므로 많은 사람은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경계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당장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적인 활기가 지나가면 그에 상응하는 의기소침이 뒤따르게 됩니다. 차와 커피에서 얻은 돌연한 기운은 활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의 흥분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신경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훈련하여 유쾌한 주제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극단 중 어느 하나에 빠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흥분적인 오락에 의해 의기양양해하고 경박한 대화, 웃음, 그리고 농담에 탐닉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몇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큰 시련들과 정신적 투쟁들을 갖고 있기에 의기소침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노라고 공언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속적인 고려사항도 그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애정과 행동에 권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면 하늘 가는 길은 얼마나 쉬워질 것인지,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며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그대의 입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을 원칙에 입각하여 섬길 것입니다. 그대의 감성이 항상 유쾌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구름이 이따금 그대의 삶의 지평선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감정이라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며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흐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LNG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서적과 소책자. 그 견해는 그런 집회에서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무리 앞에 늘어놓으므로 그들의 사업의 위험을 너무도 많이 떨어뜨린 자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양호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목사는 최선의 예절을 갖추고 적당한 시간에 우리의 중요한 출판물의 판매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런 서적의 판매와 보급은 최근에 우리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같이 이 시대에 그것들을 위하여 활동적인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 4주일에 걸쳐 그레시오 사기나우 투스콜라 등지를 여행하면서 나의 남편은 400불어치를 판매하였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먼저 백성 앞에 서적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러자 그 책들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왜 우리의 형제들은 서적과 소책자 자금을 더욱 관대하게 서약하여 보내지 않는가? 왜 우리의 목사는 이 사업을 열렬하게 추진하지 않는가? 우리의 백성은 이 사업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복된 헌금의 계획에 따라 재물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때때로 책을 읽듯이 거의 분명하게 사람을 읽을 수 있다. 우리 가운데는 의료기관에 100불에서 1000불 또한 그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영생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서적과 팸플릿과 소책자를 출판하는 위대한 사업에는 불과 5불에서 25불만 투자하기로 서약한 사람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투자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고 후자의 경우는 서약의 액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때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백성은 그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면 자금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면서도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대들은 생활 정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건에 대한 주문서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는 네 권으로 된 영적 선물과 생활의 방법, 청년에게 보내는 호소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호소, 안식일의 독서, 그리고 설명서를 첨부한 두 개의 큰 도표가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그대들에게 보내주겠다. 만일 이런 책들 중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 책 대신에 다른 것을 보내든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내주겠다. 우송료 50센트를 보내주면 우리는 5브러치의 책꾸러미를 보내고 4불은 기금에서 충당하겠다. 이와 같은 자선적 서적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미국의 성경과 소책자의 출판과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자선의 큰 계획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많은 점에 있어서 이 거대한 단체가 취하고 있는 길은 본받을 만하다. 자선은 유언과 기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성경과 소책자의 판매와 기부로서도 실천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소책자를 100권씩 제공하되 우송하기 위하여 포장하고 싸고 겉봉을 쓰는 일을 위하여 이문을 조금만 남기고 실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와 백성은 서적과 팸플릿과 소책자를 보급하는 일에 전과 같지 않은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또한 사고자 하는 곳에서는 판매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책을 주라. 그리스도인의 표어. 사랑하는 비형제에게 나는 그대가 대부분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깊고 철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대는 완전한 진리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지게 된다. 이 헌신을 그대는 아직껏 경험하지 않았다. 그대는 말로써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열매로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행실은 그대의 사랑의 진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대의 동료 인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증거가 되든지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 자신의 부와 가장 귀중한 그분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굴욕의 생애와 큰 고통을 받으시기로 동의하셨다. 그분께서는 격노하고 살기 등등한 무리의 무자비한 조롱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